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아직도 무더위가 있는 때이지만은 또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님들이 원근 각처에서 힘써 오늘도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 주님이여 무익한 종에게 감히 주의 말씀, 성경의 귀한 말씀의 뜻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 계시를 받고 계시를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속에 계시다 하셨사오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또 함께 모여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듣고 묵상할 때에도 유익이 있게 하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의도하신 복을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한 4년 반쯤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96년경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여러 초대교회의 글들의 저작들의 글들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제15년, 그러면 주후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도미시안 말기 96년, 주후 96년 그 섬에서 이 계시를 보았고 도미시안이 죽은 후에는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글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주제, 성경은 특징적인 주제가 다 있다고 했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생각하는 로마서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전도에 대한 기독교 교회의 확장, 설립과 확장에 대한 것으로 전도가 아마 중요한 중심 주제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서들은 물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속죄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주제는 종말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종말 예언에 가장 관계된 서신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그러한 책으로 종말 예언을 특징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조하며 종말은 종말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재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22장 20절에는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마치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난 시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은 환난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통 이해됩니다. 환난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그 예언의 목적은 교회들로 하여금 환난에 대비해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에 대비해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과 인내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과 인내가 중요하죠. 6장부터 19장까지에 증거되어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예언,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예언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일곱이고 인, 나팔, 대접. 자, 이 재앙의 해석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견해. 그래서 자, 이 예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초대교회 시대, 즉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다. 그것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 주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의 징조들로 본서의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10가지 정도의 종말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적으로 비슷한, 중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모든 종말 징조들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사적인 견해.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사적인 견해를 취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시대마다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사도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교회 역사 전체에 관한 것일 것이다. 유력한 어떤 이들이, 루터나 또 주경학자 벤겔이나 또 반스노트라고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에 많이 읽히는 주석적인 반스나 또 제가 존경하는 제이브리션 메이첸까지도 교회사적인 견해를 취합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본서의 내용들이 교회 역사상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교회 역사상의 구체적 사건들과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예언을 교회사의 구체적인 역사에 그것을 일치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 교회사적인 견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유력한 이들이 그런 해석을, 좀 영적인 해석, 유명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진리를 보이는 것이다. 예, 본서의 내용이 그런 진리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본서가 예언서인 만큼 예언을 악의 세력과 참교회 간의 투쟁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약하죠. 예언은 본서의 어떤 미래의 구체적 사실들이나 사건들과 그것들의 전개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것이 예언이죠. 예언을 단순히 악과 선의 투쟁 정도로 보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예언은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미래의 어떤 사실들 혹은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견해가 남는데 그것을 종말론적인 견해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견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미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견해가 가장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것은 주경신학자들, 주경학자들,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많은 주석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조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히폴리투스나 터툴리안이나 초대교회의 유력한 교부들의 견해이었고, 또 주경학자 좌한 같은 사람의 견해이었고, 또 우리나라의 주경신학자인 박연선 목사님의 그런 견해, 박연선 목사님도 주로는 종말론적인 견해가 1차적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교회사적인 견해나 영적인 견해를 참고하는 그런 견해를 가졌다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말한 10가지 종말 예언,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하고 중첩된다고 할지,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특별히 주의 재림 직전에 죄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지금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배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것이 그 예언을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하고 아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견해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견해들이 있고, 네 견해뿐 아니라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은 내 견해가 아니고 그것의 문자적이냐 영적의 비유적이냐에 따라서 또 둘로 나뉘니까 전체가 여덟 가지 견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설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게 유력한 신학자들, 주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모든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참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대의, 종말 예언이라는 대의,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 아까 말한 1장 7절이나 22장 20절의 주의 재림과 재림 직전의 대환난, 6장부터 19장의 대환난 시대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하고 중첩된, 그리고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좌, 흰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과의 진리, 심판의 진리, 이런 것들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비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인내를 준비하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 험한 세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대환난의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 시대를 잘 감당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11장, 13장에 아마 11장에도 나오던 거에 강조하는 그런 교훈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계시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성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존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 있지만은 감탄할 정도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조금 어두운 계시, 자연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혹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계시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여기에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은 복음, 사도 바울의 이신 칭의의 복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히 증거된 로마서에서 이론적으로 재해설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변증적으로 그것을 변호한 이신 칭의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말씀했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내가 이 복음, 이신 칭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 칭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우리가 다음에 와서 전하든지 혹은 천사들이 와서 전하든지 누가 전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인간이 해석한 불완전한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종말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자신의 모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람의 모양이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불과 구름으로 그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침묵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십계명을 친히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셨겠죠. 히브리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기록했으니 와, 히브리어는 특별한 언어로구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나라 말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하신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셈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특별히 그런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 요한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 자신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진리도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모세도 사실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는 요셉이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무슨 계시의 능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장을 알겠습니까? 요셉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요셉에 관한 그런 기록은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받을 수 없고 그 계시에 합당한 계시 수납자 계시를 받을 만한 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의 전달자 특별 계시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종말에 대한 진리.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창조 때 없어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무식한 자들이 그런 것을 부정하며 진화론을 말하는 것뿐이죠. 진화론이 아무 증명된 것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말했지만 태초에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 물질은 어디서 났는데요? 물질이 전능합니까?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것뿐이지 전능자가 있으면 그로부터 천지만물이 창조되는 것은 쉽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만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부터가 수수께끼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한 우주만물 생명세계와 이 온 우주만물이 어떻게 생겼는데 물질이 전능한가? 그 물질이 온 이 우주체계를 만들었다고? 예, 천계를 만들었다고? 예, 그 물질이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예, 이 은하계가 천억 개인가 넘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우주만물을 그 물질이 만들었다고? 그건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지지만은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생명체를 어느 날 뭐 빅뱅 이론처럼 뭐가 뭐 큰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 아메바 같은 작은 단세포 생물이 점점 발전해서 이 오묘막측한 거기에서 식물 세계가 나오고 예 물고기 세계가 나오고 새가 나오고 동물 세계가 나오고 그게 발전해서 인간까지 갔다고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론을 그것이 과학이라고요? 과학 아닙니다. 예. 찰스 다윈의 이론은 깨졌습니다. 그 후시대 오늘 찰스 다윈이 예 종들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말한 그 몇 가지 가설은 그 후에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돌연변이는 유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생물학의 이론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점점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일 뿐이지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증명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창조론이 훨씬 믿을 만한 것이 믿을 만한 이론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이론으로 우리가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지 그분이 계신 것만 증명이 되면 그건 본인이 증명하면 증명 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이 큰 공간에 바늘이 하나 있는데 예, 바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늘이 없다는 것은 온 데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려면 당신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우주 다 뒤져봐. 그러고 나서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결론 내리면 되지만 어떻게 다 뒤져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건 쉽습니다. 그가 계셔서 내가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걸 증거만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이 계신 존재하는 것을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오늘 과학이 뭐 발전하고 몇천 년 인류 역사가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뭘 보면 믿지 그런 말을 보면 보는 게 뭔데? 내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믿겠다. 그 성경 역사랑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처음부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죠? 너희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다.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네 손에 든 건 뭐냐? 지팡이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져서 뱀이 되겠다. 그거 어떻게 황당하게 보이는 말 같지만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적,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뱀이 되고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고 내 그다음에 거기 뭐 강물을 떠서 부으니까 피가 되고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도 바로가 믿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안 보내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는 굴복하게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깨닫고 복종하게 꺾어서라도 강제로 복종하게 그러고 내보냅니다. 그러고도 예 마음이 바뀌어서 뒤쫓아오니까 그들이 전부 홍해에서 다 몰살되고 말았다는 것이 예,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종말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적 권위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하면서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그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의 구별, 세 인격의 구별을 하나님,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세 구별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아버지의 영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세 구별된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십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신적인 본질, 좀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인 본질, 그리고 인성은 인적인 본질. 본질이란 말도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한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신성, 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본질과 사람의 사람 되신 본질을 가지신 신기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시다. 신인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비한 일이고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에서만 이해되는 바입니다. 신성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구별되시지만은 구별은 되지만은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신비고 물론 인성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세 인격의 구별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들의 관계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성경이 그의 신성에 대해 신적 본질 신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불리우셨고 아니 구약의 예언에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놀라운 그런 명칭으로 불리웠고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포도주 기적,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우리가 뜰에 심어놓은 포도나무는 매일 물만 먹고 자라지만은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고 맛있는 단 포도를 맺습니다. 예. 신기하죠? 아니 물만 먹었는데 왜 포도가 나와? 어떤 사과나무는 물만 먹은 것 같은데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요. 와, 똑같이 먹는 건 똑같은 것, 똑같은 땅에 똑같은 비를 받고 물 주어서 키웠는데 어떤 거는 포도가 열미고 어떤 건 사과가 열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치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그 일을 물만 먹은 것 같은데 뿌리에서 물만 섭취하고 그냥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다른 나무도 똑같은데 왜 거기서 포도가 열리고 어떤 거는 사과가 열리는지 그 이치를 압니까? 과학자가 안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치는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사과나무로 구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기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포도의 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다. 떡을 가지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을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10,000명 아마 20,000명이 혹 될지도 모를 그 무리들을 먹이셨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남게 하셨다. 나병, 중풍병, 오늘날에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닙니까? 그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예. 나병, 중풍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죽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네 명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네 명이나, 죽은 자들을, 야이로의 12살 어린 딸을,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예, 그 독자를 그리고 또 예, 죽은 지 예,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러면 예, 또 한 명 있나요? 세 명인가요? 세 명을 주님께서 살리신 그런 내용이 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나란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주님 그것도 주님의 신성의 풍성한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본질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에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일체시다. 그건 삼위일체는 성경의 작은 몇 개 구절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지금 말한 제가 조금 몇 개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세 인격의 구별과 더불어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얘기만 우리가 다 할 것이 아니지만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있을 일들, 즉 종말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대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등이 포함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계시된 이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예언의 내용들은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고 속히 와서 복을 말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나이 전통법문에 나이 속히 진실로 오시옵소서. 본서의 계시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2000년을 지체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은 것이죠. 100년 전에 종말이 왔으면 우리는 영생하지 못했을 터인데 주님의 종말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오시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으니까 아직 구원 얻을 영혼들이 좀 더 태어나야 한다면 내 욕심대로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주님의 뜻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오겠다. 속히 종말이 오고 속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계시의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종들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도 종이고 우리도 종들과 같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복종하는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고 교훈을 얻어야 될 책입니다. 본서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또 그 방법은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라는 말을 썼지만 지시라는 원어는 세마이노 헬라어를 좀 여기에 소개하면 세마이노라는 말은 보통 상징이라고는 사인이라고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세마이노 상징으로 나타내다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은 signify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signify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명사의 동사형과 같은 것입니다. 사인 그지 동사로는 signify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냥 지시라는 말보다는 상징으로 나타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원어의 세마이노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을 통해 또 요한을 통해 그리고 상징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예언의 책입니다. 2절 보십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의 증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내용이에요. 본 것.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이며 사도 요한이 본 바이었습니다. 본서에는 본다라는 말이 본다. 또 헬라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에이돈이라는 말이 57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본다는 말이, 예, 본다는 말이 57회. 그 중에도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이 32회나 되는데 57회 중에 57회가 본다, 본다, 본다. 아까 그렇잖아요. 예, 상징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본, 그냥 말로만 들으면 듣는다, 듣는다 하지 본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뭐 듣는다도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본다는 말은 상징적인 어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요한은 많은 상징적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본다, 본다, 57회나 또 본다, 또 본다. 다 그것을 증거하였다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본서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하게 기록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백독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능통, 정통, 달통할 터이니까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많이 읽고 또 씨름하고 묵상하면, 예, 그러면 구두수선사 D.L. 무디처럼, 예, 그가 영어의 문법은 많이 틀리지만 그 설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D.L. 무디는 문법이 많이 틀리지만은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게 와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모여오는 것은 그 속에 들을 거가 있는데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디헬 무디의 그 생애 기록을 보면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탐독하고 또 묵상하고 씨름을 하니까 설교할 때 그 입에서 성경 말씀이 충만하게 증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말씀, 성경은 충만한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을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읽.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의 무엇을 가감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끝에는 그렇게 경고문이 쓰여 있죠. 가감하지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시리라. 경고, 무서운 경고지요. 가감하지 말라. 3절마저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함으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읽는 자는 단수 명사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필경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책들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인쇄술이 발달돼서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시대는 정말 산업혁명 정도가 아니라, 예,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은 저는 처음에 말이죠. 집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가지고 인쇄소에서 하는 것처럼 프린터가 출력되는 걸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와,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제가 신학교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사무실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 집마다 레이저 프린터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다 했어요. 예? 레이저 프린터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새는 또 그렇지 않은 그냥, 예, 그런 레이저 프린터가 아닌 잉크제트가 하는 것도 얼마나 레이저처럼 깨끗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와, 놀랍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성경이, 예, 집에서도 출력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경도 나와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한 사람들마다 다 있어서 스마트폰만 열면 그 속에 성경도 나오고 큰 글씨로도 나오고 이렇게 늘리면 큰 글씨가 되고 또 그걸 틀어놓으면 다 듣는 것도 나오고,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안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듣지 말고 성경에 관한 것도 너 사실은 듣지 말고, 이 성경 강의 제가 강의서를 좀 기적기적 써서 좀 이게 내놨지만 강의서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의서는 제가 소문했던 대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니까 이것이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참고하는 정도가 되면 좋. 여기 지킨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보수한다, 보수신앙, 보수라는 말이 지킨다는 거죠. 보수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보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특히 계시록을 통한 복은 환난을 대비함과 인내와 위로의 복입니다.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 인내와 위로의 복. 아, 13장 14장이네. 성도가 환난과 죄악을 이겨 마침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그 복을 믿음 잘 지키고 인내해서 천국에까지 잘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은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이 됩니다. 계시된 내용은 긴급한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종말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고 보입니다. 본서와 성경 다른 곳들에 예언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인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나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의 내용이나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 와, 오늘 시대처럼 1830년 이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오늘 시대는 많은 이단들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교회들의 배교가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하고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 둘째 새끼 양처럼 모양을 가진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가 중세 천년 배교의 교회였고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600년이 흐르면서 개신교회가 배교했습니다. 대교단들이, 예, 유럽의 교회들이, 독일 교회가, 종교개혁의 본산인 독일의 루터파 교회가 배교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신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만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배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교단들이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도 배교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것이 배교가 아닙니까? 9월 말인가 우리가 송도에, 인천 송도에서 무슨 그 로잔,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는 신문을 요새 잘 안 봐서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거기 비평하는 얘기를 보니까 2차에서 무슨 피터 와그너를 비롯한 모든 신사도주의자들이 다 특강을 했고, 그것도 제가 그동안 잘 안 읽어서 몰랐어요. 그리고 3차에서도 또 이상한 그런, 뭡니까? 그거는 전에부터 신보험주의자들이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회 정치적인 모든 그런 사회 활동,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는 복음주의가 일찍부터 그랬어요. 존스타트나. 그것이 로잔대회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1차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차,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4차가 모이는데 그런다. 그거 잘못된 교회 복음주의. 이름은 복음주의지만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의 문제라고 제가 지적한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80% 이상이 은사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차 때부터 그 사람들이 다,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주의는 은사주의의 아주 최첨단입니다. 예, 그것이. 그들이 다 강연했다는 걸 보고, 와, 그랬나? 그거 벌써 복음주의가 완전히 물들어 있네. 복음주의의 80%가 은사주의라고 하더니 정말 로잔대회에서 그것이 증거됐었구나. 그 전 오늘 내가 잠깐 뭐 하면서 들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살피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다 돼버렸구나. 4차지 이것에 경각해야 된다. 뭐 이미 다 말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가고 있겠죠.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경향이라는 것이 한국 안에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경향이 지금 합동측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슨 뭐 예, 내가 선교에서 선교는 전도뿐 아니라 사회 정치 활동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 운운하는 것은 예, 우리 합동측 총신대학 속에 있는 한 연구소가 교수들이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소가 그 일을 주로 하는 아 이름 자체가 그런 연구소가 있다는 걸 제가 듣고 그렇지 예, 제가 그때는 신학부에 있을 제가 신학교 있을 때는 신학 교수님 강의실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저랑 막 논쟁을 했던 분이 지금 합신 내려가서 교수를 하고 은퇴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초기처럼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조한 스토트의 생각 사상을 막 주장해서 그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 어떻게 그것이 사회 정치 활동 사회 책임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변론을 했는데 아예 교회의 선교는 예 전도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책임 활동이라고 말하는 로잔 대회 1차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존 스토트의 사상이고 그것이 총신 지금 대학의 연구소로 그런 있는 뭐 김광렬 교수가 하는 그 사람의 연구소에 그런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교수들의 문제고 총회의 그런 흐름의 문제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로잔대회 4차도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 은사주의 플러스 그런 사회정치적인 활동 넓어진 선교관이 예. 다 옳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런데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 교회들의 배교, 또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세계 복음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 예언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괜히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연계에도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폭염, 홍수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에 지금 기후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죠. 동해안이나 서해안이 예, 해수의 온도가 이것이 아열대 지방, 저 열대 지방의 바닷물의 온도처럼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와,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것이 예, 온대 지역이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그러는데 이제 아열대 지방이라는 열대 지방처럼 변해진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무더운 여름 같은 폭염이 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 이 현상입니다. 또 홍수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지금 유럽에 있는 신문에 보고 유튜브에 보니까 유럽이 홍수로 엄청 몸살을 앓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와, 이거 이상 기온이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의 그런 징조들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 오늘 요한계시록의 책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덮어두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펼쳐서 읽고 이 종말 시대에 이 대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인내로서 이 모든 환난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인 이 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것은 종말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종말 지식을 위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위하여 주신 종말 예언의 책을 무시하고 나는 안 읽을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지만 읽고 건전한 해석을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될 것을.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 오늘 3절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해서 열심히 읽고 또 듣기도 많이 하고 예배당에 늘 빠지지 말고 힘써 나오고 또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성경 자체도 많이 듣고 또 바른 강해들이 있으면 강해도 또 참고로 듣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들은 큰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예, 형통함을 얻을 것이다. 시편 1편에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좋은 말씀이죠. 와, 귀한 말씀이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치고 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치고 복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특히 장차 올 대환난에서 마귀를 대적할 믿음과 인내를 준비시키며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소망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책인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큰 소망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조간 종이 말씀 조금 나누어 싸우니 말씀을 모두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